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네팔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각급 의료시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인터넷을 통해 네팔인과 외국인 등 수백 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은 노숙을 하며 보호시설을 찾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일부 마을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유엔은 네팔 정부의 보고를 인용해 전국 75개 구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개 구역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의 국제사회의 구조와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재난대응팀은 수색과 구조, 복구작업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팔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우선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6명으로 구성된 지진 구조팀과 미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어제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국가재난대응팀 요원 40명을 네팔에 파견하고 3톤 분량의 보급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편으로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도 재난대응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은 이번 지진으로 약 1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국 동부 보스턴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는 보스턴에서 존 F. 케네디 도서관을 둘러본 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사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하버드대학교 학생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촉진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뉴욕에서 이란 핵협상을 재개합니다. 두 장관의 오늘 회담은 이달 초 발표된 이란과 서방 6개국 간 잠정 핵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유엔의 핵확산 금지 조약 행사를 겸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활동이 평화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핵협상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서방 6개국이 이란에 너무 유화적이며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만 해제하고 핵활동은 계속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정상회의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주변국들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또 단일 지역 공동체 창설을 위한 아세안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마르 알바시르 현 대통령이 9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9년 집권한 바시르 대통령의 추가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주요 야당이 불참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수단 정부가 좌파와 약속한 국가적 대화를 소홀히 하는 등 포용적 정치 절차 없이 선거가 진행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일 두 나라의 미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두 나라 미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연설에서 밝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도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버스턴에 도착해 일주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에 역사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패전국에서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한 두 나라의 관계를 종전 7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운 관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두 나라의 의지는 아베 총리의 주요 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공식 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 방문과 다를 바 없는 핵심 행사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엔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어 29일 오전엔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사사의 게니치로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역사적인 상징성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You couldn't believe it. A Japanese prime minister will address the joint.
사사의 대사는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사상 처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이 미일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새로운 동맹 시대를 구축하고 선포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 의제는 국방과 경제, 미래 공동가치와 비전 선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는 27일 열릴 외교 국방장관 간 2+2 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정상회담에서 이에 기반한 군사동맹의 확고함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비 부담을 덜고 영내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대아위다오의 영유권 분쟁 등 다각도로 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군사 문제에서 이른바 정상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일본의 주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nd let me reiterate that our treaty commitment to Japan's security is absolute.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이 발표되면 일본은 지리적 제한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군과의 군사 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아시아 정책 연구소의 메르데스 밀러 연구원은 VOA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여러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the U.S. definitely wants to do is to send a strong signal not only to China but also to the rest of the region.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하고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중동 평화와 기후 변화 등 세계적인 현안에 대해 가치 공유국인 일본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28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포괄적인 진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사사 일본 대사는 아베 총리가 TPP와 관련해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 민주주의 등 미국의 가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실현할 나라가 동맹인 일본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nited States, Japan are the major driving force to do this.
미국과 일본이 아태 지역에서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란 것을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을 통해 강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지역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 과거사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침략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원하는 진지한 반성이나 공개적인 사과 표현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24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반 메드로이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미국은 위안부 문제가 정직하고 건설적이며 진솔한 방법으로 치유를 촉진하고 최종 해결돼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ress that it's important to address history questions in an honest, constructive and...
메드로이스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국장급 협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최근 의회 연설과 공동서한 등을 통해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도착 다음 날인 27일 하버드대학 케네디대학원에서 연설한 뒤 학생들과 대화를 갖고 매사추세츠 공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오후엔 워싱턴으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즉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방문은 역사 인식에 대한 반성을 상징하는 행보여서 이번 방문을 통해 밝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9일 미국 의회 상원 합동 연설 뒤 오후엔 상원 의원들을 별도로 만나고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연설합니다. 이어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 달 3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사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7일 남한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만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사정으로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관계자들이 이날 평양에서 개성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일이라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측의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은 지난 24일 담보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1차 협의를 가진 뒤 27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관련 설명입니다.
어떤 협의에 있어서 우리가 둘 주안점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일단 담보서에 관련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 연체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을 맞아 입주 기업들에게 기존 임금을 받으면서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대한 차액을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북측에 3월분 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1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담보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긴 기업들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74로의 인상 방침은 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는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측 관리위원회 요청으로 당초 20일이었던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민간단체에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에 온실 조성 사업을 위한 관계자 방북과 함께 15톤의 소규모 비료 지원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은 지난 2010년 4월 2.6톤 규모 이후 처음입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방북 시 사리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 등도 반출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들어가 텃밭과 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북하는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은 지난 2009년 3월 북측과 협력해 사리원 지역 3만 3천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닐하우스 50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온실 농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리원 지역 온실 농장을 비닐하우스 300동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 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은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온실 조성 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 복합 물류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본계약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나진 핫산 프로젝트 시범 운송과 관련해 본계약 체결까지 7부 능선 이상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 측 점검반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 2차 시범 운송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나진항에서 진행된 현장 점검을 마치고 24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에 화물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변 핵활동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진단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 strongly suspect that there's an enrichment facility outside of Yongbyon.
아이논 전 특보는 24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 핵 계획의 불투명성을 우려했습니다.
I assume they are using that facility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uclear weapons.
북한이 비밀 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0개로 추정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추정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추정치를 갖고 있지만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빅터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이 영변의 핵활동을 사소한 문제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Now, you know, in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capacity based on the second program, which really makes the Yongbyon program look almost insignificant now.
특히 은닉하기 쉬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상 여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석자는 따라서 최근 보도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 중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생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핵보유 현황 자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하고 핵보유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추세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무렵 북한의 핵무기가 80개에 이를 수 있다며 중국도 우려할 만한 두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아인원 전 특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간 원자력 협정 타결이 향후 북핵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is agreement will have very much impact on prospects for successful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현재 성공적 협상의 가장 주요 걸림돌은 경제와 핵 억지력을 동시에 개선시키겠다는 북한의 병진 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번 원자력 협정 협상 타결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상으로 기습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격파하는 한국의 70mm 유도 로켓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70mm 유도 로켓이 네 발째 시험 사격에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면서 내년 중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도 로켓은 서북도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격침하는 무기 체계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이 침투하면 발사 차량의 탐지기가 이를 식별 추적하고 발사되는 유도 로켓의 표적 정보를 제공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황해도 고암포에 대규모 공기 부양정 기지를 완공했으며 최근에는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자유주간행사가 26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행사 첫날 참가자들은 기도회에 이어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고 저녁에는 탈북자 출신 음악가인 김철웅 교수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이틀째인 27일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개되고 북한의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의 한인단체인 한미자유연맹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북한인권위원회가 테러지원국으로서 북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미 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와 중국 대사관 앞 시위, 영화 상영회 등이 오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과 2014년 등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의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진행으로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 이런 이제 증언이라든가 우리는 뭐 국제사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갖고요. 잠옥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이런 걸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가자들은 오는 30일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대표부는 이날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해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요. 김정은을 116개국이 반민족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까지 기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생조차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22일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이날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박스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슈미트 회장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그나마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인트라넷도 검열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대학생들도 혼자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두 명이 서로 감시를 하게 한다고 슈미트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차단된 암흑 속에 가둬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업인 박스사의 에론 레비 회장은 농담 섞인 어조로 박스사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북한에서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등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슈미트 회장은 북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거래가 금지된 4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슈미트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방북해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늘 야당과의 북한 인권법 관련 협의가 다음 달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6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최장 180일 동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한국 국회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인권법의 4월 국회 통과에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진전이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는 3년 뒤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평창을 북한의 평양과 혼동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과 평창을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4일 한국 강원도 평창에 가려다 평양에 도착한 한 케냐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케냐에서 소를 키우는 42살의 데니엘 올로마의 올레 사피 씨. 사피 씨는 지난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니 평창이 아닌 북한의 수도 평양이었습니다. 사피 씨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행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도 평창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비행기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한국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주 발전이 안 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표 씨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본 뒤 잘못 왔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사증이 없었던 사피 씨는 입국장에서 북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잘못했다는 각서를 쓰고 베이징으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비행기 값이 추가로 들었고 북한을 허가 없이 입국하려던 죄로 $500의 벌금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행기표 발권 과정에서 혼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피 씨는 케냐 나이로비의 여행사에 평창행 비행기표 예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이 컴퓨터에 최종 도착지를 입력하자 가장 비슷한 지명으로 평양이 검색된 것입니다. 이 직원은 두 도시의 이름이 매우 비슷하다며 이런 실수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년 뒤 평창에서 열리는 2018 동계올림픽에 수만 명의 관람객과 운동선수들, 응원단, 기자들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연설에서 평창은 평양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영어로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평양과 지명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이 있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짓는 등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혼선은 더욱 가중됐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북한을 혼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공식 영어 명칭이 Republic of Korea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 국명부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상하리만치 많은 수의 통계와 통관 관련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기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북한의 13,000개의 지명이 중첩된다는 미국 지명위원회 더글러스 켈드웰 위원장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탈북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축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체육인 모임, 기업 등도 이 축구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 더. 자, 하늘 앞서봐. 하늘 앞서. 자, 하늘 앞서. 하늘 앞서. 지금씩 빼. 지금씩 빼고.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지도를 받는 아이들로 붐비는데요. 고맷살 아래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는 아이들 모습이 참 씩씩합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등학교인데요. 은정초등학교 축구단인 은정YP 축구단은 탈북 어린이들이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창단했습니다.
예, 저희 YP 축구단은 양천구 체육회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양천 경찰서,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네 단체가 모여서 서로 후원하고 서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축구단입니다.
은정초등학교 김기홍 교감 선생님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은정 YP 축구단은 은정초등학교와 인근 양천경찰서,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는 한 축구교실 등 다양한 관내 기관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 뒤에 붙는 YP라는 이름도 양천폴리스, 그러니까 양천경찰서를 뜻하는데요. 탈북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탈북민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축구단을 선택했습니다. 단체 종목인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키우라는 취지인데요. 계속해서 김기홍 교감 선생님의 말입니다.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전혀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게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체육, 문화예술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또 우리 이탈 학생들의 생각보다 그런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정초등학교에는 탈북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 어린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음악 동아리와 야구부 등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YP 축구단도 그 일환으로 이달 중순에 창단했는데요.
예, 저희 학교가 그 탈북 학생들이 42명이 있어요. 그 밴드를 조직해서 14명으로 구성된 또 밴드, 탈북 학생과 일반 학생하고 같이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농구단도 있고 또 야구단.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학생 10명하고 일반 학생 10명,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된 축구단입니다.
은정 YP 축구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양천구에 있는 한 축구교실에서 지원했는데요. 은정 YP 축구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신현석 코치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주위에서 좀 걱정을 많이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저도 아이들 가르쳐본 지 좀 오래됐고 해서 크게 걱정은 없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오히려 말도 더 잘 듣고 아이들 더 밝고 일단은 막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이 딱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풀고 이게 아이들이 순진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 다른 학교보다 더 부각돼서 보여가지고 수업하기 정말 더 좋습니다. 지금 20명 중에 50대 50으로 이렇게 모여졌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혀 티나지 않게 네 그냥 일반 어린이들이랑 탈북 어린이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서로 다 친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전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끼리도 이제 인성적인 면이나 나중에 커갔을 때 모습이 정말 더 밝고 더 뭐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안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서로서로 다 친해질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을 보면서 신현석 코치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여러 학교나 유소년 축구단들과 시합 일정도 짜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 각자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계획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저의 각오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5학년, 6학년, 뭐 4학년은 몇 명 안 되고 5, 6학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존에 하던, 운동하던, 막 2, 3년 동안 운동하던 아이들이랑 시합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 운동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발! 원, 투, 원, 투. 그렇지. 역시 주장. 오이. 팔 올리고. 원, 투. 오른발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국 학생들과 탈북 어린이들이 딱 반반 섞여 있는 은정 YP 축구단. 누가 탈북민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은정 YP 축구단의 단원들입니다.
밴드랑 농구랑 뭐 저는 뭐 학교에서 대표로 나가는 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있고요. 아직 서툴리게 하지만 연습만 잘합니다. 이제 스포츠 클럽 해서 시합도 많이 나가게 됐어요.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친구예요.
4학년이에요. 밴드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축구도 재밌고 밴드도 재밌어요. 축구랑 경기하는 거가 제일 재밌습니다. 다 같이 아는 형들이랑 함께 해서 좋아요.
축구 잘하는 형들도 많아요.
저희는 기술도 많고 뭐 키도 큰데 키 작은 사람이라도 달리기가 빠르고 그래요.
앞으로 있을 다른 어린이 축구단들과의 시합에 대한 각오도 대단한데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하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운동 축구단이에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게 신나게요. 계속 꾸준히 빠지지 않고 연습해요.
저는 아마도 수비가 되면은 골키퍼 앞에 있어가지고 잘 막을 거예요. 우리 만나게 되면 열심히 하자. 우리 토요일마다 기술을 맨날 배워가지고 니네도 이길 거야.
운동 화이팅! 화이팅!
팔 올려. 자, 이 상태로 드리블이 돼야 돼요. 이렇게 드리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난 네팔에 한국 정부가 긴급 구호를 위한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오늘 밤 9시 민항기편으로 출발하고요. 119 구조대로 구성된 탐색 구조팀 10명과 4명의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본 구호대 30명은 다음 달 1일 네팔로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은 어제 네팔 지진과 관련해서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네팔 대통령에게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지혜롭게 딛고 일어설 것을 당부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네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대한족 십자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통일교 등 종교계와 다수의 비정부기구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 성금, 또 담요와 생활필수품 등 구호 물품이 보내지고 있고요. 의료단, 또 지원단들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한족 십자사가 전화 성금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은 성금,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9천 달러 상당이 모였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겠다는 한국 사람들의 온정이 모이고 있고요. 지난주 개막한 경기도 고양 국제 꽃 축제장에 네팔관이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도 네팔 지진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함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체류하고 있는 여행객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팔에는 한국 교민 6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행객, 또 히말라야 등반객 등 천여 명의 한국인이 현재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는 현지에서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1명, 또 여행 중이던 부부 등 3명입니다. 지진이 났을 당시 낙석으로 인해서 다친 부부는 한국 공관으로 연락이 돼서 헬리콥터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등 48명이 수도 카트만두로 현장 학습을 나갔다가 지진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포카라 지역으로 피신을 했고 현재 한국으로의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곳이 많아서 전화 연결은 어렵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 등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 공항 대합실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항공편 취소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지 공항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정됐던 항공기가 취소되면서 발이 묶여있던 한국인 여행객들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네팔 카트만두 사이에는 대한항공이 주 2회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인천에서 카트만두행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해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 비행기를 통해서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팔 지진 소식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9박 12일에 걸친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브라질로 이어진 4개국 순방.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7천억 원, 한국 돈 7천억 억 상당의 비즈니스 계약이 체결됐고요. 또 12조 원 규모의 중남미 원격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것이 청와대가 내놓은 평가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네. 9박 10일간의 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방 중에도 매일 수액을 맞으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귀국과 동시에 검진을 받았는데 만성피로로 생긴 위경련 또 인두염으로 인한 미열이 있어서 이틀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정이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좀 뭐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총리 문제, 또 대통령 선거자금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집권 세력의 몸통이 연루돼 있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 돈이 흘러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리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과 여부는 대통령에게 맡길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총리는 오늘 정부청사에서의 이임식을 끝으로 한국 최단 재임기간 총리로 국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평양과 남포, 함흥 지역에 계신 분들 벌써 여름인가 할 정도의 더위를 느꼈을 겁니다. 30도 가까운 기온에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려진 날이었는데요. 4월에 성큼 다가온 초여름 날씨. 어제 경북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31.7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강릉이 31.4도였습니다. 동해가 30.6도, 울진이 30.2도, 서울은 24.7도로 평년보다 5.5도나 높았고요. 전국 각지에서 역시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의 봄 날씨는 참 변화무쌍하군요. 얼마 전에는 4월에 눈 소식도 있었는데 그새 여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뭐 눈 소식 들렸다가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 강원도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해수욕객들이 정말 등장을 했습니다. 뭐 반바지라든지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수영복 차림으로 햇볕을 즐기는 사람까지 뉴스 화면에 소개됐는데요.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 따뜻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에 동해 지역뿐 아니라 경남 의령과 전북 순창, 광양 등에도 28도에서 29도에 5월 하순에 볼 수 있는 날씨가 찾아왔다고 한국기상청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온의 건조한 날씨까지 산불도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지난 3월 말에 한 100만 평방미터의 산림을 태웠던 DMZ 산불이 있었는데요. 24일에 북한 지역에서 처음 관찰된 불이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군과 소방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남쪽으로의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임야 130헥타를 태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산불이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림소방당국은 헬리콥터 석 대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빈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25일 네팔에서 80여 년 만에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현재 인명피해 집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재까지 3,6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도 매 시각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었는데요. 네팔 정부 관계자들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네팔에서는 지난 1934년에도 강력한 지진으로 만 명 이상 사망한 대참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큰 지진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지역도 굉장히 넓죠?
그렇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거의 1000km가량 떨어진 인도 콜카타에서도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전국 75개 지역 중에 35개 지역, 이 국토의 40%가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또 네팔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인도와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등에서도 많게는 수십 명씩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카트만두는 인근 세계 최고봉인 이 에베레스트와도 멀지 않은데요.
네.
이 에베레스트에서도 지진으로 강력한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등반객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수색과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에베레스트 주변의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이미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예견이 됐었다고요?
네, 이 네팔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이 큰 이 지각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했고요. 또 단층 등을 연구한 결과 지난 수백 년간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규모 8 정도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특히 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는요. 이번 지진을 앞두고 불과 일주일 전에 관련 국제학회도 열렸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1934년 지진 이후에는 비슷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가까이 지난 건데요. 따라서 참석했던 학자들은 그동안 지각에 많은 능력이 쌓였고 그래서 곧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내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 만에 진도 7.8의 규모 7.8의 큰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지진 피해 지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의 경우에 건물의 70% 이상이 붕괴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의 중심가도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파괴됐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네팔의 상징적인 건축물들도 심각하게 훼손됐고요. 지진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관광객들 수백 명도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진 현장에서는 이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건물 속에서 시신이 묻혀 있는 참혹한 모습들이 TV 화면에 중계가 되고 있고요.
네.
간혹 이제 생존자가 구조될 때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구조된 생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시설 또 의료 인력들도 크게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카트만두의 병원을 촬영한 TV 화면에서도 환자들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구조돼 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복도 등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요. 지진에서 살아남은 주민들도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민들은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도 길 위에서 밤을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진의 충격 때문에 두려움에 싼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지난 25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난 이틀간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현지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사망자가 염려가 되는데요. 또 인명 손실도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진 재건 비용에 대한 지금 초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는 네팔 전체 GDP의 20%에서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팔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번에 대형 지진을 접하면서 이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도 그만큼 어렵고 더디게 진행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주로 관광업이 발달해 있고요. 이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 카트만두의 주요 관광지구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들도 크게 파괴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재건에 더욱 암울한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조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진 발생 이틀째를 지내면서 이제 외부에서 온 지원 활동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지진 발생 초기라 어려움이 큽니다.
네.
주변국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서요. 미국과 한국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 긴급 구조 인력과 구호 물자를 보내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이 수십 명의 정예 구조 인력 또 구조견 등을 급파했고요. 또 앞으로 각 지방정부나 민간 구호단체의 구호인력도 계속 네팔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곳 워싱턴 인근 지역의 뭐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등에서도 각각 이 구조인력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각국뿐만 아니라 UN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도요. 긴급 구호자금을 배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큰데요. 지진으로 도로 등이 훼손된 데다 여진까지 발생하면서 구조대와 구호물자가 필요한 곳에 닿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네팔은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요. 수도 카트만두의 주요 관광지역도 크게 피해를 입었고요. 이번 지진으로 외국인 인명피해도 클 것 같죠?
일부 언론들은 현지 외국인 여행자 수가 30만 명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국이 자국인 생사 확인을 위해서 지금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인 사망자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고위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의 임원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네팔 카트만두 공항은요, 이 네팔에서 빠져나오려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 네팔 지진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이 외국에서 간 구조와 구호 인력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는 A부터 G까지,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H로 시작하는 용어, House of Representatives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인데요. 연방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